A Geontic Prelude.
지질 존재론적 노래.
320 million years ago.
3억 2천만 년 전 지구는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들은 빠르게 이동했고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인 팡게아를 형성했다. 바다와 육지가 따로 나뉘면서 바다에 뒤섞여 살던 생물체들이 서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끈적끈적한 양서류, 질기고 딱딱한 가죽으로 둘러싸인 파충류, 그리고 소리를 내는 곤충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탄층이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석탄기였다. 나무들이 죽고, 동물들이 죽고, 해양 생물이 죽으면서 탄소로 이루어진 그 사체들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하나로 뒤엉키고 압축된 뒤 고체로, 액체로, 기체로 변화했다. 그 결과 판게아의 유물인 석탄과 석유, 가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탄생했다.
가상 탄소의 드라마.
Hello.
안녕 지구인들.
Warning to all.
경고의 말을 전하러 왔다.
Is
지금부터 드라마 한 편을 보여주겠다.
Into the red planet.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아니라 무생물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죽음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인류와 생물체, 지구 그 자체의 멸종은 개체와 종들의 삶과 죽음 앞의 시간, 땅의 시간, 무감각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소외된 생산활동은 스모그를 만들고 혁명은 햇살을 만든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실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얻었다. 태양에너지 덕분에 온갖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주요 식량이자 노동수단인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울창한 산림, 그리고 수송수단과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풍력과 수력까지 얻을 수 있었다.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태양광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1800년경 무렵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약 3억 5천만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전부터 땅속에 묻혀 있었던 고농도의 태양에너지, 즉 탄소 태종물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 태종물들은 산소량이 현저히 적은 환경에서 토탄습과 해양생물이 부패하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강력한 에너지원인 바로 석탄과 석유였다.
하지만 지난 200여 년 동안 주요 에너지원이 태양에서 석탄으로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 되기. 나는 둘러본다. 나는 발견한다. 약 3억 6천만 년 전에서 2억 9천 8백만 년 전까지 지속된 석탄기에는
양처럼 커다란 곤충들이 희뿌연 대기에 쌓여 있는 지구의 육지 위를 돌아다녔다. 당시 대기는 현재보다 산소가 15%나 더 많았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들불에도 수많은 식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빠르게 진행된 진화의 산물, 그 죽음의 사체들이 지구 내부의 열기와 압력에 의해 우리 인류에게 동력과 에너지, 그리고 따뜻함을 주는 연료로 탈바꿈했다.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압축되고 응집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산된다. 서로 압축되어 엉기면서 광물로 변한 탄소는 인류의 기술적 영토와의 검은 선도자가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은 한창 반항적 나이인 사춘기가 돼서야 겨우 아버지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 아버지 헬리오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허락해준 태양을 나르는 마차를 탔던 파에톤은 말을 잘못 몰아서 땅을 불태워버렸다. 그 벌로 제우스의 번개를 맞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함께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조건은 역사상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태양은 파에톤의 누이들을 나무로, 그들의 눈물을 호박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가장 현대적 감정인 무관심으로 무장한 채 특정한 지층에 이미 편안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광물화의 상징들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얼마 전 내가 드론으로 촬영한 장면을 보니 그 말이 떠오른다. 카메라를 단 드론은 노천광 바닥에서부터 날아올라 푸른 평원 한가운데 거대한 상처처럼 보이는 땅 위를 맴돌고 있다. 어안 렌즈 위쪽 한켠으로 뒤틀리고 구부러져 보이는 땅의 상처는 소도시까지 잠식해 들어간다. 마치 TV 화면이 전파 방해를 받을 때처럼 드론이 올라가면서 석탄층과 사질 점토층이 서로 얽혀 흔들리며 나타난다. 또 다른 테이크는 탄광벽을 희미하게 잡고 있다. 높은 갱도의 깎아 자른 듯한 단면이 마치 지구의 얼굴처럼 보인다. 침묵당하고 퇴적된 상처의 표시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기후 종말론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를 비롯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대규모로 멸종하면 땅에 묻힌 그 사체들과 파괴된 도시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위한 생물체 이상의 어떤 존재들을 위한 미래의 서기로 변화하게 될까? 혹시 그때의 존재들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지식들이 지식들을 어떻게 아는지가 중요하다.
갈탄 광산은 역겨운 장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성 환경 운동가는 아닙니다. 지구의 대지나 다른 자연 환경의 보호에 대해 어떤 강박적인 개념도 지니고 있지 않죠. 하지만 아마 누구라도 갈탄 광산을 보면 여지없이 저처럼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구를 마구 난도질하고 있네. 그곳은 정말 끔찍한 광경이에요. 그리고 그 짓을 자행하는 장비가 바로 굴착기입니다. 크기도 엄청난데 특히 갈탄 굴착기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기계 중 가장 큰 축에 속할 겁니다. 사실 타르 모레의 채취에는 더 큰 장비가 투입되죠. 정말 빌어먹을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갈탄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까지는 아니지만 굴착기가 보이는 지점까진 다가갈 수 있었죠. 거대한 수평 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광산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뒤에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죠. 당시 그때 우리의 수가 수백 명쯤 됐을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걷고 뛰고 했는데 전체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산이 엄청나게 컸죠. 사방이 먼지투성이고 모두가 다 뛰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뜨겁고 날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경찰차가 계속 뒤따라왔죠. 뒤쫓아오는 차들 중에는 탄광회사 소속의 하얀색 픽업 트럭도 있었죠. 아마도 경비 직원들이 모는 것 같았습니다. 땅에는 고운 석탄재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이긴 했지만 순간 근사한 해안가를 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죠. 어느 지점쯤에 이르자 픽업 트럭들이 하나의 대열을 이루면서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픽업 트럭들이 우리 앞뒤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짜는 동안 우리는 그 사이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가자 이번에는 경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쫓아왔죠. 헬리콥터는 땅에서 겨우 6, 7미터 높이밖에 안 될 만큼 낮게 내려왔고 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동체를 흔들어댔습니다. 정말 세상이 끝나는 날 같았습니다. 솔직히 환경운동을 맡겠다고 경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것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우린 뛰고 또 뛰었지만 결국엔 경찰과 경비직원들이 대열을 만들어서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여기만 뚫으면 돼.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제 앞쪽으로 200m쯤 떨어진 곳에 불찾기가 보였는데 작동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이긴 겁니다. 사실 그 일을 실제로 해낼 거라고는 우리 자신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엄청난 방해를 받았고 수적으로도 너무나 열세였지만 우리는 약속한 대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땐 정말 쓰러질 만큼 완전히 지쳐있었죠. 솔직히 신나는 기분도 들었죠. 그래, 끝까지 지키고 있어. 우리도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를 에워싸고 한번 나가보시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았었지만 개인 감정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건 그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이제 겨우 한 번이지만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한 이 엄청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물론 그것은 아주 작은 승리에 불과했지만 거대한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국군주의, 물, 법, 강의 방향, 육아, 모래의 성질, 신자유주의의 부상, 그리고 식민지 강탈의 역사들이 불확실한 미래뿐 아니라 과거로 그리고 외부로 뻗어나가는 복잡한 분자관계를 형성했다. 오랫동안 어떤 장소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권력 형태 속에 있는 걸까요? 어떤 장소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면 느슨한 의미에서 생명 권력이 작동한다고 해도 그곳의 권력의 실제 드라마가 펼쳐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드라마는 이런 곳에 있죠. 호주 원주민으로 호주에 산다고 할 때,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북미 캐나다에 산다고 할 때,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동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산다고 할 때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는 제가 주장하는 지질학적 존재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등장인물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선과 악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지질학적 존재론은 죽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실적이고 자명하며 윤리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죽지 않은 것들이란 스스로 활동하는 것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사실 죽은 것들도 그 사이에 있지만 그것들은 소위 주체권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X인간 인자는 Y돌멩이 인자보다 중요하다.
우선 권력의 형성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조직되는 것일까요? 저는 권력이야말로 카르타고의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주장한 대로 열정과 열망을 지니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조직해서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권력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조직되고 있죠. 우리 앞에 닥쳐올 생명 권력은 지금 순수하게 지구적 방식으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문화인류 유전학적 유독 환경에서 말이죠.
안쪽과 바깥쪽, 원자와 이온, 바람과 강,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밀치고 당기는 힘, 그 사이에서 욕망은 하나의 아주 미약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불완전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떤 환경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 같은 거요. 수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유독물질들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갔죠. 이제 우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만이 아시겠죠.
사막과 그곳의 핵심을 이루는 가상탄소를 생각해보자. 사막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차이를 공고히 하는 담론이자 전술이며 상징이다. 또한 사막은 생명이 배제된 것으로 인지되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 하지만 사실 전문 지식과 기술이 적절히 사용된다면 충분히 생명의 호의적인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언어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 또한 우리 인간들이 다루니까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것들은 가능한 한 건들지 않고 그냥 두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무생물이 아니라 비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보다 비인간의 존재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어렵죠. 사실 저는 우리 인간이 모든 존재의 지배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존재의 지배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배자인 양 구는 것은 우리 인간만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We must de-dramatize human life.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인간 생명을 좀 덜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생물과 무생물의 개념을 넘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존재들을 계속 살리거나 멸종시키고 있는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함께 즐기고 싸우고 행동하면서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오래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예정입니다.